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아침 VOA 책임뉴스입니다. 미 대선에서 약 1억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하며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함에 따라 최종 결과를 알기까지 수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6개 경합주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승패의 당락은 우편 투표에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3일 새벽 약 1억 11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 투표를 했고 이 중 64.5%에 해당하는 6,526만여 명이 우편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와 펜실베니아주는 부재자 투표 수령 기한을 선거 당일로부터 각각 9일과 나흘 뒤로 연장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트위터를 통해 펜실베니아에서 크게 이기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주 국무장관이 수만 개의 투표용지가 남아있다고 발표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는 64% 개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 우정국은 3일 우편 투표용지의 신속한 배달을 지시한 미 연방법원의 명령은 선거일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따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 3선거구 대선에 선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이 4일 현재 76%의 개표율로 55%를 득표하며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의 사실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릭터 후보는 43.9%를 얻어 두 후보 간 격차는 11%가 넘습니다. 2018년 초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993년 의회에 입성한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의회에 입성한 한인 정치인입니다. 김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과 미한 동맹제재 법안 등 미한 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법안 다수를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는 총 5명의 한국계 미국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중 2년 전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영김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39지역구에 대체 도전했으며 현재 88% 개표 상황에서 50.2%를 얻어 길스 스네로스 민주당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미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후보가 58.3%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16.6%포인트 차로 벌리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스트링랜드 후보는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계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왔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 집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선거 결과가 경이롭고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자축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윗을 통해 우리가 크게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위터는 대통령의 글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 표시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이날 고향 델러웨어주에서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또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편 투표를 포함한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이번 대선은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등의 개표가 중단되길 원한다며 연방 대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3일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이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한 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의 투표는 끝났지만 개표가 늦어지면서 어떤 후보도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고 조 바이든 후보는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4년 전 대선에 이어서 또다시 미국 여론조사기관과 언론들의 관측을 크게 빗나갔습니다. 1948년의 대선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어서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측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북부지역이 오전부터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삼지연은 새벽 한때 눈도 내렸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계산이 영하 7도, 남포, 해주, 용현, 장전 지역은 6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 많은 곳은 8도에서 10도 정도 더 오른 기온으로 시작됐고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이 7도, 용현, 원산, 함흥, 김책은 1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의 투표는 끝났지만 개표가 지연되면서 어떤 후보도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보였던 경합주들의 전세가 바이든 후보 쪽으로 넘어가면서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실시된 미 대선 투표 결과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4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채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각까지 23개 주에서 승리해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개 주 승리로 224명의 선거인단에 도달했지만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270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까지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승리 가능성을 높였지만 오전에 접어들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격차를 좁히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벨트의 위스콘신과 미시간주에서 역전을 허용했고 현재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조지아주 역시 표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과 같은 우위를 유지한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지아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주를 추가로 탈환할 경우 이보다 당선 확정이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주 등을 다시 되찾아오거나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를 이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최대 접전지로 꼽혔던 펜실베니아까지 지켜내야 당선권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들 경합주 중 네바다와 펜실베니아 등은 개표가 끝나기까지 최대 이틀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승자 확정까지는 추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델라웨어에서 지지자들에게 여전히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이번 선거에서 승리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자신은 전례 없는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 개표에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모든 개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자정을 넘긴 시각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크게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별도 행사에서 이번 선거를 성공으로 평가하면서도 개표 상황 지연으로 자신의 승리가 확정되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표명했습니다.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ing.
성대한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이기고 있었지만 갑자기 취소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경이롭다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에 대해 축하할 것이었다며 이번 투표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가 개표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열된 각 후보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나 폭력 사태 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미 주요 도시들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이 배치됐으며 총 16개 주에는 약 3,600명에 달하는 주방위군이 투입돼 소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대선의 승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혼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들에서 초반에 우세를 보였지만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오전 들어 여러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직 수백만 표의 개표가 남은 가운데 조지아와 미시건 등의 개표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다음 날인 4일 오전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반 우세를 보이던 일부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6대 핵심 경합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선거인단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플로리다주에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51.2%, 바이든 후보가 47.8%를 얻었습니다.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던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4일 오전 역전에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승리했으며 애리조나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또 뉴햄프셔에서 7.8%포인트 차로 승리했고 애리조나에서는 11시 현재 3.4%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4일 아침에 바이든 후보가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에서 공세적인 양상을 보였다며 우편 투표와 조기 투표를 독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들 지역에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아침 9시경에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일부 주들에서 승세를 굳히기만 하면 선거인단 270명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계산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결국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 지역은 신속한 개표를 위해 우편 투표에 사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개표 후반부에 바이든 후보 지지표가 대거 나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4일 11시 현재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4가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9가지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P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선벨트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개표가 94% 완료된 가운데 1.4%포인트 앞서고 있고 북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니아에서 64% 개표 가운데 9.3%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아이오와 오하이오에서도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 정치경영대학원의 라라 브라운 국장은 지금까지의 개표 결과 남동부 유권자들이 바이든 후보에 더 우호적이지 않았던 점이 가장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when we saw the president's travel schedule so focused on the Midwest, it seemed as though the Southeast had lost some of its allure. And perhaps the Republicans and the Trump campaign were already confident about them.
브라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선거 유세를 중서부에만 집중했었는데 선거 결과를 보니 트럼프 캠프는 이미 남동부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승리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세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 4일 새벽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자신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승리로 가는 여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더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투표일 다음 날 자정을 넘긴 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큰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4일 새벽 2시 반쯤 백악관에서 연 회견에서 전례없고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해 자신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itizens of the never been anything like it. To support our incredible movement, we won states that we weren't expected to win. Florida, we didn't win it. We won it by a lot.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과가 경이롭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주들에서도 압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텍사스에서 이겼고 조지아 승리도 분명하다며 바이든 측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도 상당히 큰 차이로 이기고 있다면서 개표 상황이 65%인 가운데 상대 측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합주 6곳 대부분을 선전하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편 투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선거에서 이긴 것이고 이제 목표는 미국을 위해 투표의 진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지금은 매우 중요한 순간으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모든 투표가 멈추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4시 이후에 어떤 개표 결과도 추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가 확정되기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We believe we're on track to win this election. We knew because of the unprecedented early vote and the mail-in vote, it's going to take a while.
바이든 후보는 그러면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러스트벨트와 애리조나주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Arizona, that's a turnaround. We also just called it for Minnesota. And we're still in the game in Georgia. Although that's not what we expected.
자신은 애리조나주를 자신하며 미네소타주 역시 이제 막 끝냈고 위스콘신과 미시간에 대해서도 느낌이 좋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믿음을 갖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1억 명을 넘으면서 2016년 전체 대선투표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화당 측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다겸 기자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자가 1억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한 선거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 플로리다 대학교가 운영하는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3일 오후 3시 현재 약 1억 117만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의 64.5%에 해당하는 6,525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고 나머지 약 3,592만 명이 조기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또 총 50개 중 약 1,21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캘리포니아주가 사전투표가 가장 많은 주로 집계됐고 텍사스와 플로리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는 올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수는 지난 2016년 대선 총 투표자의 약 73.4%,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워싱턴, 몬태나, 하와이 등 일부 주에서는 사전투표자가 2016년 대선 전체 투표자 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전투표 집계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로리다 대학교의 마이크 맥도날드 교수는 1일 게재한 분석 자료에서 이번 대선에서 기록적인 투표율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유권자로 등록 가능한 총 2억 3,900만 명 중 67%에 해당하는 1억 6,020만 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전 투표에 대한 공화당 측의 관련 법적 소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3일 펜실베니아주의 몽고메리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은 몽고메리 카운티 당국자들이 선거 이전에 우편 투표용지 개표를 불법적으로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몽고메리 카운티 대변인은 선거 과정이 믿을만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앞서 2일 해리스 카운티에서 차로 이동하며 투표하는 드라이브스루로 이뤄진 12만 7천여 표가 연방법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각각 선거일 3일 9일후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도 개표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향후 펜실베이니아주 우편 투표에 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 이후에 투표 용지를 수합하는 것이 끔찍한 일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미국엔 끔찍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I think it's a terribl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A terribl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대법원의 결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나는 날 변호사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에 관해 다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우편투표에 지지 입장을 보여온 바이든 후보는 9월 29일 첫 대선 토론회에서 어떤 방법이든 최선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라고 장려했습니다.
Vote, vote, vote. If you're able to vote early in your state, vote early.
사전투표에 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조기 투표가 더 많은 무소속 유권자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맥도날드 교수는 기록적인 이번 조기 투표율이 무소속 유권자의 올해 대선 참여도가 2016년 대선보다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 교수는 대선에서 무소속 유권자의 참여 증가는 단순한 당파적 차이를 넘어 선거 결과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A 뉴스 지다겸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미국 대선 개표 결과가 지연되면서 20년 전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확정까지 한 달 넘게 걸린 2000년 부시 고어 대결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윤 기자가 20년 전 미국 대선 상황을 되짚어봤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양측 후보 간 소송 요구한 역사상 가장 치열한 선거로 기록됐습니다. 최종 승자를 가려내기까지 걸린 시간만 무려 6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엘고 전 부통령은 상대인 조지 W. 부시 전 텍사스 주지사보다 무려 54만여 표를 더 얻고도 플로리다주에서 537표를 뒤져 백악관의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득표율 48.4%로 47.9%의 부시를 이겼지만 선거인단 수는 267명 확보에 그쳐 그보다 5명 많은 271명을 얻은 부시 전 주지사에게 석패한 겁니다. 이번 대선이 2000년 당시를 연상케 하는 이유는 득표를 많이 한 후보가 아닌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한 후보가 당선되는 미국의 간접선거 제도 때문입니다. 2000년 개표 방송을 진행한 미 언론들은 출구 조사를 토대로 일찌감치 고 후보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마감 직후에는 부시 후보가 이겼다고 보도했다가 또 몇 시간 후에는 대접전 상황으로 정정했습니다. 투표율 이튿날인 11월 8일 전 방송사가 마침내 부시의 승리를 선언하자 고 후보는 승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 25명이 걸린 플로리다에서의 격차가 0.05% 아래로 내려가자 고 후보는 2시간 만에 승복을 철회합니다. 이후 플로리다의 재검표가 논란의 시발점이 돼 당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은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 재검표 결과 고 후보의 표 상당수가 무효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주 전체에서 재검표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고 후보는 수작업 재검토 소송을 제기했고 부시 측은 선거감시단 조사에서 오류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연방 항소법원에 재검표 중단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항소법원은 재검표 법정 시한이 만료됐다며 부시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서는 재검표 재개 명령이 떨어지는 등 법정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결정을 내린 플로리다주 대법원 결정을 5-4로 뒤집고 재검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고 후보는 대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한다면서도 미국인들의 단합과 민주주의를 위해 승복을 선택했습니다.
While I strongly disagree with the court's decision, I accept it. I accept the finality of this outcome, which will be ratified next Monday in the Electoral College.
이처럼 고 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대선 승자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걸린 6주간 미국의 주식시장은 12% 넘게 빠졌고 금값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폭력 사태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2000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데요. 이조은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가장 특징, 선거인단 제도지 않습니까? 간접선거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뽑는 투표인단을 말하는데요. 미국 헌법은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일반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형식상 간접선거입니다. 일반 유권자는 대통령 선거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셈입니다. 유권자는 선출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선거인단은 주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에 투표를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직접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연방 상원 의원 2명과 해당 주의 인구 비례에 맞춰 할당된 연방 하원 의석을 합한 수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인데요. 연방 상원 100석과 하원 435석, 그리고 수도인 워싱턴 DC 3석입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각 당은 전당대회나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거인단 명부에 들어갈 당원을 선발합니다.
자, 대통령 당선을 확정짓는 선거인단 수가 있죠. 매직 넘버라고도 하는데요. 몇 명을 확보해야지 승리를 하는 겁니까?
네,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당 538명 가운데 과반을 넘는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승리합니다.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부 캘리포니아주로 55명이고 제일 적은 주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주 등으로 3명입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 내 50개 주와 워싱턴 DC 가운데 네브라스카 주와 메인주를 제외하고 모두 대선 당일 일반 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대선 후보가 해당 지역의 선거인단 전원을 획득하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메인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최다 득표한 후보가 선거인단 2표를 획득하고 나머지는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승리한 후보가 선거인단 1표씩을 가져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정확히 절반인 269명으로 나뉘면 연방 하원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은 부통령을 뽑습니다.
4년 전 대선에서도 이런 승자 독식제가 당락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전체 득표에서는 밀렸으나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2000년 엘고어 후보도 전체 득표는 상대인 조지 W. 부시 후보보다 많았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결국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국 각 주에서 단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선거인단은 싹쓸이해 총 득표수와 관계없이 당선되는 겁니다.
네, 경합주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선거인단 제도 때문이죠.
네, 무작정 많은 표를 끌어모으기보다 선거인단 수 확보를 위해 주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미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던 북부 러스트벨트의 미시간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남부 선벨트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6대 핵심 경합주로 꼽았습니다. 이들 6개의 경합주의 선거인단은 총 101명에 합니다. 이 중 플로리다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29명이 걸려 있고 펜실베니아는 그 다음으로 많은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 기간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선거인단 제도하고 승자 독식 체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결과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또 이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연방주의 요소 중 하나로 각 주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고 인구 규모에 관계없이 각 주의 힘의 균형을 맞췄다는 것이 선거인단체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승자 독식 방식은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주의 공을 들이도록 하고 한 주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결국 11월 선거에서 당선자가 결정은 되지만 승자로 공식 결정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11월 선거는 사실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로 대통령 선거 전 단계입니다.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는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12월 14일입니다. 선거인단은 주로 당원 가운데 열성 당원이 뽑히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당 후보를 찍는 이른바 배신 투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투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가 마무리되면 다음해 1월 6일 연방 상원과 하원이 하원 본회의장에 모여 각 주에서 보낸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집계하고 이를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와 함께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일인 3일까지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일절 내놓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따른 대미 전략 수립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에 친서를 보내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미국 대선 당일인 3일까지 일절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7월 10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대미 담화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침묵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데 대해서도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사회국민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수혜도 그렇고 지금 북한이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 그래도 껄끄러운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극을 할 경우에는 북한에게 상황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을 불리하게 하지 않는 선,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는 자극하지 않는 선, 이 두 가지가 북한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바이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11월 바이든의 불량배 언급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미친 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맹비난한 것과는 대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미 차기 행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쌓은 개인적 친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이든 후보보다 북핵 협상에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등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이에 대한 환영 의사를 분명히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경우에는 아마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겠죠. 왜냐하면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7월 10일 담화에서 좋은 일이 있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 친서나 어쩌면 아마 깜짝쇼로 축하 전화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이든 후보가 취임한 이후 구체적인 대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마도 이제 그 간보기식으로 관망, 자기들 이제 입장, 기본적인 입장, 우리는 뭐 우리가 먼저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으로 해서 1월에 이제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을 하면 본격적인 이제 수순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북한 문제를 외교과제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수해 등 삼중고로 경제가 어려운 북한이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는 80일 전투를 통한 내부 문제 수습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을 하기엔 북한이 이후 상황을 감당할 기초 체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나서 2009년 광명성 2호 실험하고 12년에 2구 합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3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런 식의 테이블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세게 질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쳤을 때 그게 충분히 자기들이 지금 3년 정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는가 뭐 아마 그 자신할 수 없을 거요.
황 교수는 이와 함께 경제난 심화로 중국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야 할 북한으로선 중국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를 보면서 대미 도발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한국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공개활동이 없지만 미 대선 후에 대미정책 수립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협상을 책임지는 최제1부상이 최근 모습을 감추면서 평양에서 3개월간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겁니다. 황일도 교수입니다.
94년에 제네바비 만드는 협상을 할 때 강석주가 이끌었던 핵상무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핵상무조의 인맥들이 북한의 대미 외교의 전략적 수립 을 담당해 왔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그 멤버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은 최선희밖에 없으니까 최선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자연스럽지 당연히.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북한의 대미 라인으로 김여정 제1부부장과 최선희 제1부상 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 선거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해 다수당 유지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 등이 4일 보도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유지를 선언하며 앞으로 개표 결과에서는 민주당 의석이 얼마나 더 확대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2년 임기인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하원 선거에서 추가로 40석을 확보하며 현재 하원 435석 중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켄터키 주가 지역구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7선에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도 지역구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던 콜로라도 주에서는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이 존 히켄루퍼 전 주지사에게 패배해 낙선했습니다. 또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의 마사 맥살리 상원 의원이 마크 켈리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해 자리를 내줬고 엘라바마주에서는 현역인 민주당 더그 존스 의원이 타미 튜버빌 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했습니다. 임기 6년인 상원 의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 35명을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은 현재 74% 개표가 완료된 뉴저지 3선거구에서 55%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데이빈 릭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링랜드 후보는 현재 개표가 56% 완료된 워싱턴 10선거구에서 58.3%의 득표율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공화당의 영김 후보는 현재 87% 개표가 완료된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50.1%의 득표율로 상대 공화당 후보를 100여 표 앞서며 저점 양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한 또 다른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 미셸 스틸박 공화당 후보와 데이비 김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된 양상을 보이면서 개표 상황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요 도시에는 폭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단막이 설치됐고 일부 주들은 방위군을 배치해 만일의 폭력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1인 3일 미 전역에서는 선거 후 폭풍을 대비하는 각 주정부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이미 유세 기간 동안 각 후보의 지지자들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상대 후보의 당선이 자칫 대규모 시위나 심지어 폭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DC와 뉴욕시, 시카고 등 미 주요 도시들은 상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막이 설치되고 평소보다 많은 경찰력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의 경우 주변에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각 상점들에게 폭동 등에 대비하라는 경찰의 안내문이 배포됐습니다. 앞서 테렌스 모나한 뉴욕시 경찰서장은 지난달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과거보다 더 논란이 많을 것이라면서 추가 경찰력 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The NYPD is fully prepared to protect every person's right to vote. We will have members of the NYPD at the 1,201 polling locations.
모든 사람의 투표권을 보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뉴욕시 5개 구역에 1,201개 투표소 등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뉴욕 이외에도 최근 경찰에 의한 사망 사건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던 도시들은 시장 등이 나서 평화로운 집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까지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은 인종 갈등으로 촉발된 시위가 과격 양상을 보이면서 상점들이 약탈과 방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위를 통해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부 지역에는 군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언론들은 3일 현재 16개 주에 약 3,60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이 배치됐으며 병력 중 일부는 개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상당수는 각 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하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뷰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하려는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표일 당일 뿐 아니라 선거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한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며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 기간시설안보국은 대선 투표 당일인 11월 3일부터 가상 전쟁 상황실 가동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벌어지는 의심스러운 활동 등에 대해 각 주의 선거관리 인력들이 언제든지 전산망을 통해 이를 보고하고 당국이 서로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상황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적대국의 시도에 대한 정보기관의 기밀 정보를 주정부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뿐 아니라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상전쟁 상황실은 투표일 당일뿐 아니라 대선 결과가 공식 발표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황실 운영을 알리며 특히 선거기관에 대한 다양한 외부 개입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중국과 이란,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we face a multitude of foreign interference threats against our election infrastructure. For example, we know that our foreign adversaries
울프 장관 대행은 또 시사를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기관들은 미국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외부 세력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직접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자체보다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미국 내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랩 시사 국장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해외 사이버 행위자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바꿀 수 없다고 자신한다며 그들이 국가 차원에서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confident that no foreign cyber actor can change your vote. And we still believe that it would be incredibly difficult for them to change.
크랩 국장은 다만 적들이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식의 허위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혼란에 빠지도록 조장할 수 있다며 선거 전후의 시기가 적들의 최적 활동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Days and weeks just before and after election day are the perfect time for our adversaries to launch efforts intended to undermine your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process. 크랩 국장은 이 같은 허위 정보 유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문 대 현실 페이지를 개설해 선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부정확한 정보를 나열하고 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표적인 허위 정보는 선거 당일 밤에 발표된 결과와 차후 발표된 결과가 다르면 이는 해킹에 의한 것으로 믿을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사는 이번 대선 결과 발표는 앞선 선거에 비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 오래 걸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유효 투표지가 개표되기 전까지는 공식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특히 허위정보 유포와 관련해 민간 소셜미디어 그룹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지난달 공개한 정보당국 합동 선거안보 이행방안 발표에서 소셜미디어가 외부적들의 허위정보나 선전문 유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coordin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Both technology and social media companies to make sure that their platforms are not used by foreign adversaries to spread disinformation.
레이 국장은 또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북부 지역이 오전부터 구름 많거나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삼지어는 새벽 한때 눈도 내리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올라서 낮부터는 찬 기운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대부분 지역이 6에서 8도 정도가 어제보다 더 올랐습니다. 평양이 4도에서 시작됩니다. 남포는 6도, 신의주 4도, 구성이 영하 1도, 양동은 영하 2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도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17도, 양덕과 구성이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간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가 올랐지만 중강이 아침 영하 3도, 희천과 강계는 0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중강, 희천이 12도, 강계는 14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입니다. 용현 지역은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나머지 지역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오늘 바람은 해주와 용현 지역에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6도입니다. 개성은 1도, 사리원은 4도, 신계는 영하 1도에서 시작되고 낮 최고 기온은 신계가 15도, 해주 개성이 16도, 사리원이 17도입니다. 강원도입니다. 막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집니다. 원산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5도, 장전 6도, 평강은 영하 3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 정도가 오릅니다. 평강이 13도, 장전이 17도, 원산이 1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장지는 오전부터 구름이 많이 끼고 나머지 함경남북도 지역은 맑은 날씨입니다. 오늘 장진과 청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은 3도, 김책은 1도, 장진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가 더 올라서 영하 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김책이 1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고 청진은 16도, 장진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입니다. 김영권 지역은 오늘 맑겠고 해산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삼지어는 구름 많고 새벽 한때만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내렸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가 영하 7도로 오늘 가장 춥습니다. 김영권이 영하 4도, 삼지어는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7도 정도가 올라서 삼지어는 7도, 김영권이 11도, 해산이 1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앞바다 쪽이 오후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5m로 먼바다 쪽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에 함경도 북부 지역과 양강도 산지는 가끔 눈이 내리겠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비는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져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오전에 북부 지역부터 차차 맑아져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맑은 날이 계속되겠습니다. 11월 5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6개의 중국 언론기관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They are all substantially owned or effectively controlled by a foreign government. We simply want to ensure that American people.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들 기관들은 모두 중국 정부의 소유거나 통제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를 소비하는 미국인들이 자유로운 언론과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 기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된 중국 언론 매체는 위카의 글로벌과 신민 이브닝 뉴스, 베이징 리뷰, 집행 데일리, 소셜 사이언스, 경제일보 등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년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기간 중 정부의 선전선동기관을 한층 더 확고히 장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 스스로 공산당이 소유하는 언론은 당의 뜻을 구현하고 당의 권위를 지키며 당의 노선에 일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 언론은 진실을 바라보지만 중국의 언론은 공산당을 바라본다고 미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6개 중국 언론을 지정했지만 이것이 미국에서 어떤 언론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이들 기관들이 중국이 통제하는 선전선동 기관임을 알릴 뿐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 22일 중국 언론사 4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 중앙TV, 중국 신문사,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4개 언론사입니다. 또 지난 2월 18일에는 중국 신화통신, CGTN, 중국 국제방송, 차이나 데일리, 하이텐 디벨로프먼트 USA 등 5곳을 선전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미국에서 정부와 관련된 언론 관련 활동을 할 때 투명성 제고 등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뉴스가 자유 언론에서 오는지 또는 외국의 악의적인 정부에서 오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성은 진실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합니다. 중국 방문이나 편지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잠시 짬을 내셔서 저희 VOA 방송에 편지를 보내주세요. 미국 주소는 영자로 Voice of America의 약자인 VOA를 쓰신 뒤 330 Independence Avenue 330 INDEPENDENCE AVE를 쓰신 뒤 사이를 두고 대문자로 SW를 쓰시고 그리고 줄을 바꿔서 워싱턴 DC 20237 WASHINGTON 띄우고 DC 20237 미국 이름인 USA를 쓰시면 됩니다. 편지 보내주신 분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해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작은 느낌조차 저희에겐 매우 소중합니다. 용기 있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스콘신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4일 위스콘신주가 99% 개표를 끝낸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49.6%를 얻으며 트럼프 대통령을 0.7%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자동적인 재검표는 이루어지지 않으나 격차가 1%포인트 미만인 경우 후보자는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의 빌 스테피언 본부장은 성명에서 위스콘신주 일부 카운티에서 부정행위가 보고됨에 따라 결과의 유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캠프 측은 화상 기자회견에서 재검표 여부와 관계없이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2만 3천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당시에도 재검표가 이루어졌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위스콘신주에서 승리하면 1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 3선거구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하원의원이 4일 현재 76%의 개표율로 55%를 득표하며 공화당의 데이비드 릭터 후보에 사실상 승리를 거뒀습니다. 릭터 후보는 43.9%를 얻어 두 후보 간 격차는 11%가 넘습니다. 2018년 초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993년 의회에 입성한 김창준 전 공화당 의원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연방의회에 입성한 한인 정치인입니다. 김 의원은 하원 군사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 등에 속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과 미한 동맹 지지 법안 등 미한 동맹과 미국 내 한인 문제에 관한 법안 다수를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을 포함해 이번 선거에는 총 5명의 한국인 미국인 후보가 한국계 미국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그중 2년 전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영김 공화당 후보는 캘리포니아 39지역구에 재도전했으며 현재 88% 개표 상황에서 50.2%를 얻으며 상대 후보를 0.4%포인트 차로 미미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또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메릴린 스트링랜드 민주당 후보가 58.3%로 상대 후보와의 격차를 16.6%포인트 차로 벌리며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3일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망명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이 강원도 동부지역 전방에서 감시장비에 포착된 미상인원 한 명을 추적해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상인원은 북한 남성으로 남하 과정과 망명 여부 등 관계기관 공조하에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 남성이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확실한 신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군은 전날 오후 7시에서 8시경 이 지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최전방 철책에 접근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4일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938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별로는 텍사스가 95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캘리포니아가 94만여 명, 플로리다 81만여 명, 뉴욕 51만여 명, 일리노이 43만여 명, 조지아 36만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사망자는 23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9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500명 넘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뉴욕이 3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가 1만 8천여 명, 캘리포니아 1만 7천여 명, 플로리다와 뉴저지가 각각 1만 6천여 명, 펜실베니아가 8천여 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세계뉴스